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한 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불신앙적인 삶의 형태들을 은연중에 우리들도 배우고 그것에 이끌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대의 가르침, 이 세대의 정신을 함께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 이 세대의 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들을, 창세기의 말씀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기를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하나님 곁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죄로 타락하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동물적인 쾌락과 만족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의 정신에 끊임없이 유혹받고 넘어지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인간의 생리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라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처음 상태와 비교해서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소유한 존재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담도 하와도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를 혈과 육을 지닌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혈과 육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상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단지 동물과 같은 이 육신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같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서 동물적인 본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더 강하게 나타나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전체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 아래 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 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은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서 마귀의 종으로 타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무지하고 그리고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사탄과 마귀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그 영혼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에 굴레가 씌워져 있는 그런 짐승처럼 우리는 선한 것을 알고 선을 행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의지는 아주 잠깐 동안 작용할 뿐이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면 우리는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금방 잊어버리고 죄에 굴복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망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인간의 삶을 해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수많은 이론들과 생각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선생들이 있고 종교가 있고 그리고 또 철학자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다시 다른 동물로 환생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인생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말들이 정말 인간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설명하는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이 인간이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지한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작용들,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순들을 그제서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이 진리를 확증하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를 아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죄와 타락과 심판과 이 죽을 인생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습니까?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아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때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는다면 우리 자신이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인간이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다르겠는가? 그렇지 않구나. 우리 자신도 죄인이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근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지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복을 받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길을 찾아봤자 성경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네가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죄를 깨달은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로 구원에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빠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우리 자신은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솔로몬이 죄인인 것 같지만 솔로몬이 죄인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못한 우리들은 훨씬 더 악한 죄인이구나.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코 행위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바로 읽는다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죄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 우리도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한 사람이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이 세대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서 무지하고 영적인 어둠과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고 깨닫고 각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도대체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대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경을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 이 2장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불행하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으로 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만.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도라고 할 때 이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곧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복된 우리를 위한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타락하게 한 이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어둠 가운데서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후손이 죄 아래 갇혀 있는데 그 죄 위에 군림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는 존재, 이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모든 인류의 영혼 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사단의 권세, 그의 머리를 파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단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가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죄의 종노로 타는 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권세를 맛보시고 율법의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 아래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 아래 역사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에 사탄의 권세는 허물어졌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사망 아래에 가두고 있는 그 죽음이 종식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놀라운 이 신비한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고수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놀랍고 신비한 약속이 구약의 창세기 안에 약속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창세기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그가 깊이 연구하고 난 후에 그가 발견한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어떤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지 복음이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의 이 약속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무슨 교훈적인 이야기로 읽고 그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안다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야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위인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죄인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때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애써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절망밖에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을 때에 비로소 그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다? 말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신의 영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죄가 역사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유혹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해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기꺼이 거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명예,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 없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서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비천한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